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술을 뜯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히브리서 이 1장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기독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뭐 좀 소개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빌립보서 기독론은 제가 체크해 보니까 14년 9월부터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웹에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진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 교회에서 신앙고백을 사용하는 뭐 골로새서 1장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또 앞으로 하게 될 요한복음 1장, 또 여기 히브리서 1장. 주로 막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이렇게 응고시킨 말씀들이죠. 이제 기독론 이러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Christ하고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좀 ology, 뭐 론, 무슨 학 그런 뜻의 ology 뭐 있잖아요. 뭐 biology, 뭐 geology, 뭐 이런 거. 그래서 ology를 붙여서 Christology라 그래요. 기독론, 뭐 그리스도학, 그리스도론 뭐 이런 것인데 주로 신학용으로서 기독론이라는 말이 굳어졌어요. 뭐 결국은 딴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예, 기독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우리 세길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때에 성경의 기독론 본문들을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는가?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답하시겠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 이제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극히 기본적인 것, 극히 핵심적인 지식만 가지고 믿습니다. 도로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오랫동안 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여러 참고 서적을 보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막 믿었다거나 혹은 극히 기본적인 진리의 조각만 붙잡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믿느냐 적게 알고 믿느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적게 알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또 뭐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누구든지 단순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나 대신 받으셨다는 것, 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주권자라는 것, 왕이시라는 것, 그런 것을 그것을 이제 믿으면은 그 마음으로 믿으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온 자다.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품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들을,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히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들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뭐 헌금을 막 무지하게 큰 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뭐 여러 개 있어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올림픽 선수가 돼야 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뭐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면은 뭐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좀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거룩하지 않은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맞춰서 무엇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를,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십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님 안에 완벽한,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고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 성자란 말을 도로 쓰는데 그것은 개념이 좀 달라요. 무슨 뭐 특별하게 거룩하신 분들을 뭐 성자라, 캐톨릭에서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성자란 말이나 성도란 말 같은 뜻이에요. 거룩한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다 성도라고 불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뭐 좀 질이 낮았다 할지라도 다 성도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용서를 받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일반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공짜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공짜 없습니다. 다 자기가 뭘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일까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 뭐 예수님을 더 이상 모른다고 해도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한 번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교회 좀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으면은 사후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뭐가 이슈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된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뭐 이렇게 전도해라 뭐 그런 어떤 메시지가 주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말씀이 왜 이렇게 적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직접 전도에 대한 사건들이나 그 내용이 성경에 없지 않아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근데 복음서나 나머지 서신들을 보면은 또 의아한 점이 있거든요. 사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사후 천국 그러면 뭐 계시록 같은 걸 금방 생각하는데 사실상 사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우리 교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가르침은 사후 천국이라는 그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로 주로 말씀을 채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후 천국 가니까 아마 걱정 없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그 영생의 라이프 어떻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구원 이후부터 즐기고 체험하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절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자라가라 그랬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 그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근데 교인 성장이라는 말은 별로 못 듣잖아요. 교인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아무리 물적, 양적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교인수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뭐 기타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굉장히 허약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라잖아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이후에 성장을 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교인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지적하고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뭐 많이 뭐 산도 좋고 뭐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성경을 무지해서 사실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지식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베드로 이 후서를 보면은 그 첫머리에도 보면은 축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축도거든요. 우리는 축도는 왜 예배 맨 끝에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처음에도 하고 가운데도 하고 나중에도 하고 수시로 했어요. 그 처음 1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더욱 많아질까요?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독론으로 시작해서 기독론으로 마친 거예요. 자신의 서신을. 기독론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의 서신 첫머리와 끝마디 축도에서 그래서 강조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론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론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독론은 이단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단을 알아보고 이단을 막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기독론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론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베드로 서신을 이 받아본 이제 그 성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이단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재림 안 한다. 재림 그런 거 없다. 예수님 뭐 부활 이런 것도 안 시킨다. 그런 것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거짓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뒤틀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여하튼 서신을 쓰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많지만 잘못 설명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릇된 가르침이 많은 것입니다. 그 예수 예자만 넣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그런 뭐 장시간에 걸친 그런 일종의 그 종교학 같은 그런 강의를 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아주 교묘하게 뒤틀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다 타종교에도 다 그런 것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다 같이 결국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것을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성경을 모르고서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기독론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단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의 복음을 어용하거나 왜곡시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가르침이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엎어서 전통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것을 휘저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것이 대표적인 표면이에요. 뭐 성공주의, 성공신학이다. 무슨 뭐 번영신학이다. 축복신학이다. 하는 것들이 다 물질주의와 만문신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아주 완전히 들어와서 전통교회 안에 그 강대상에서 버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하죠. 말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를 오랫동안 좀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가 지나쳐서 개신교가 개독교의 명찰을 붙이게 됐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강대상을 휘어잡고 교인들을 복음의 길에서 탈선시켰습니다. 자기 욕심에 부침을 받은 교인들이 거기 동달아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게임에 넘어가서 함께 세속주의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다원주의, 타종교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크한 그 우월성과 독특성을 타협하려는 그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조금씩 좀 되어 왔다가 지금은 많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무감각할 정도예요. 타종교를 존중하는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라이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뭐 여러 명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삼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다른 어떤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느냐고요. 예수님 말고. 기독론의 또 다른 필요성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큰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제 히브리서의 얘기로 돌아간다면 이 히브리서에서도 서신의 맨 앞에서 제시한 것이 뭡니까? 기독론이잖아요. 그 가닥은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독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박해와 여러 시련에서 견딜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참 지식을 갖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방패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독자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이 그 수준이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천사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대교에서는 천사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내세에서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와 같은 천사를 섬길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히브리 크리스천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신으로 믿고 구주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를 그저 훌륭한 천사라고 믿고서 그 정도로 뭐 경배한다면, 뭐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뭐 그냥 구태 문제로 삼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큰 유혹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찬란했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성전이 바라보던 모든 것들을 그 실체가 되셔서 성전을 이처럼 대신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 성전이 바라보는 모든 목표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것을 배웠죠.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인들이. 그렇지만은 성전의 그 화려한 건축, 그 안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의식들, 또 제사장들이 그 멋진 의복을 입고 나와서 제사를 집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감이 났어요. 거기서 양들을 실제로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제물로 바치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고 현장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건물도 없고 사람들도 적고 예루살렘 성전은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로 국적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경배하고 그 뭐 레이지파들이 부르는 찬양대에 있어서 그거 듣고 그러면 굉장하죠. 그런데 그냥 기껏해야 잘 살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몇 사람 안 되는 교인들 모여가지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뭐 한다는 이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좀 예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을 크게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배에 비할 것 같으면 너무나 초라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비할 것이 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강력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인들이 과거에도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도 뺏기고 여러 가지 홀대를 받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잘 견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시련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유혹이 겹치니까 그냥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잘 견디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약해졌느냐.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으로 비춰보건데, 당시에 그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기독론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상기시킨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는 그야말로 걸작 대작이에요.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탐구하고 그 속에 좀 침잠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좀 느껴보고 깨닫고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텐데, 뭐 글쎄 히브리서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론에 대해서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려면은 그러면 주저앉고 싶거든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지식을 좀 더 넓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심대한 차원에서 더욱더 깨달아가서 우리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좀 알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르고 깊이 아는 것이 신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기는 길이고,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한 이 미성숙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라이프가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표면한 거짓된 이 가르침의 기가 솔깃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같은 유혹을 받고 같은 경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깨닫고 더 깨달아야 돼요. 근데 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죠. 조금 지나면 또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사탄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배우고 다시 반성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끈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희미하게 알거나 적당히 알면은 구체적인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진짜 어둠의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하고 산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쉽게 공짜로 살 수는 없어요. 다 고통 겪고 시련 겪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훨씬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른 찬송가 9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딱 제목이 거기서 이렇게 일치가 되던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마지막 두 절을 인용해 보면 이런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중앙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죄인들의 중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런 기독론을 담은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됩니다. 감상적인 그런 찬송가보다는 내용도 없는 찬송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론을 펼쳐보이게 하는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생각하게 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많이 지어야 되고 많이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높은 기독론을 전제한 서신입니다. 근데 기독론, 이 히브리서의 연구가 기독론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원론의 논쟁으로 일관해버렸어요. 교사적으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뭐 경고구조들,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구원의 상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슈들, 그런 구원론 논쟁에 휩쓸려서 기독론에 대한 것은 그늘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어요. 별로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감된 일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핵심 구절의 하나가 제가 볼 때 3장 1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의 하나거든요. 한 교우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이런 액자를 액자 선물을 했는데 그것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주를 묵상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